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이제는 어떠어떤 것과 어울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최고의 관심이 사람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시편에서 상당히 특이한 것은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읽을 때 즐거우냐? 법이 뭐 즐겁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이 방학 때가 되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에 꼭 성경을 네 장씩 읽습니다. 성경을 네 장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방학 때는 반드시 네 장을 읽고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일과를 이 네 장 읽는 것을 즐거워하느냐? 예? 즐거워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들고 와서 엄마 너무 말씀이 읽고 싶어서 막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아직 없어요. 두 장만 해요. 뭐 이런 요구는 합니다. 두 장만 오늘 합시다. 뭐 이런 요구는 하는데 즐거워는 아직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굉장히 신기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고대 세계의 인생관은요, 운명이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운명. 이 구약시대의 세계관,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은요, 세상에는 막 보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인격적인 것 같은데 우주의 어떤 지배하는 것이 있어서 우주의 이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서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인생관이었고 이게 세계관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너는 그렇게 되기로 운명되어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팔자 이렇게 말합니다. 팔자,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 너 팔자가 그런 것이다. 이게 고대 사회의 인생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길은 정해져 있고 내 운명은 그리로 가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세계관이었고 인생관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 아무리 반대로 가도 결국 그는 아버지를 죽이게 되어 있고 자기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고대 세계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는 세상 모든 일이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이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 일들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펼칠 때마다 즐거운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단은 그것이 억울해서 그의 발꿈치 교회를 오늘도 핍박하고 오늘도 공격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발꿈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아기가 그래서 여인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강도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되었고 무덤이 없어서 부자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월간 잡지 어깨동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깨동무. 거기에 매달 연재되는 이야기 가운데 내일 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소년이 고장난 TV를 한 대 그냥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내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이상한 아나운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일 되어보니까 그 뉴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 가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빨리 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게 막 읽었습니다. 성경은 내일 일만 아니고 주님 오시는 종말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계획, 이 나라에 관한 계획,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일직선 같은 그런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염소와 양을 나누시고 창세로부터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펼 때마다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계획을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즐거우면 그 즐거운 것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즐거우면 주야로 게임을 합니다. 운동이 즐거우면 주야로 운동을 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 주야로 일을 하고 좋아하는 것대로 사람이 형성됩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좋아하니까 낮에도 말씀이고 직장에 가서도 말씀이고 잠자기 전에도 말씀이고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 말씀이고 학교에 가도 말씀이고 교회에 가도 말씀이고 전부 그 삶이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이 이 복 있는 자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니까 그 인생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좋은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평강이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장래가 뭐냐? 장래, 이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3절에 보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의 장래는요, 형통입니다. 형통.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무 열매뿐만 아니고 이파리 하나하나까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열매는 당연하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 하나까지 다 잘 된다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집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아내도 잘 되고 자식들도 나가서 잘 되고 그들이 만나는 며느리도 사위도 잘 되고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 형통한 역사가 아무것도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는데 이런 이파리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런데 이파리 하나까지 다 잘 되는 거예요.